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장기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자들 20명이 매일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 10명 중 5명에서 6명이 장기 기증 등록자고요. 지난해 7월 현재 상황에서 11만 3천여 명의 미국인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의학의 발달로 누군가의 장기를 받아 회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지만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한 미국인 여성의 장기 이식 소식이 이번 주 화제였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가족을 만난 소식이었는데요. 50대의 이 여성이 이식받은 부분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21살 미국인 청년이 장기 이식 등록을 해놔서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생전의 의지대로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뜻이 이 여성을 살린 것이고, 청년의 부모가 여성을 만난 겁니다. 자, 그 만남이 어땠을까요? 세 사람은 만나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여성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청년의 아버지에게 청진기를 건넸고, 아버지는 쿵쿵 쿵쿵 건강하게 뛰고 있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여성의 심장이 됐지만요. 이 소식을 나누길 원한 부부는 장기 기증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PBKT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시죠.
Waking up beside you, it's so new to me. Life can be so full of danger. In the dark there lurks a stranger. I just can't imagine what he wants of me. When I'm with you, it's paradise.
Take my hand, it's back.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UNMC, 네브라스카 메디컬 센터.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본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미국인들 가운데 13명이 현재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네브라스카대 메디컬 센터 격리시설에 도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UNMC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UNMC는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미국인 3명이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지난 201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난 후 2005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손을 잡고 생화학 무기 테러와 감염병 등 대규모 위기 발생 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100만 달러를 들여서 병원의 일부 병동에 바이오 봉쇄 병실과 연방 격리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 미 언론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고감염성 질병 대응시설로 소개를 했는데요. 현재 국제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환자들 2명은 2014년 에볼라 감염자들이 묵었던 바이오 봉쇄 병실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출입문 등 모든 것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센터 내의 격리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UNMC의 마크롯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중에 위험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환자들을 격리시설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센터에는 TV와 와이파이는 물론 자전거와 러닝머신 등도 갖춰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ire Joke. Fire 운동,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움직임을 가리켜서 Fire 운동, Fire 조기라고 말하는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네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2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 퇴직해서 은행 빚이나 소비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인데요. 이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 바로 1981년에서 96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주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적인 독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의 증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골칫거리라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파이어족의 확대는 미국 경제의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가뜩이나 낮은 물가 상승률로 고민 중인 연준의 부담을 더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 티로 프라이스의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 중 65세 전에 은퇴를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3%에 달했는데요. 그 전 세대인 X세대, 그러니까 40세에서 55세의 35%보다 확실히 높은 수치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저축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 결과 돈을 저축하는 밀레니얼 세대 중 10만 달러 이상 모은 비율이 25%에 달했습니다. 28년도에는 16%였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제대로 물가 폭등기를 경험한 적이 없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낮은 편이고 또 이들은 사회 보장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듣고 자란 데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인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미래를 대비해 당장의 소비를 줄이는 게 연준에는 악몽이 된다는 게 바로 뉴욕타임스의 진단인데요. 소비 감소로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예.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요. 확진자도 4만여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최근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독자들의 관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입장과 대응 등을 취재한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we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the mission of DPRK here in Geneva tomorrow.
라이언 팀장은 18일 제네바
북한은 현재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영 노동신문을 살펴보면 18일 이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간부를 인용해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자, 앞서 북한 당국은 최근 북한에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141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WHO에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주장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북한의 의료 역량이나 장비가 열악한 것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져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이 북한이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또 WHO 평양사무소가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다루고 있다는 신호나 조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환자가 발생해서 북한이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발병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을 만한 다른 정황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WHO의 설명인 건데요.
네.
다른 나라 정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또 기술과 운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라이언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국경을 통제한다든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WHO가 북한의 지원 계획과 의사도 밝힌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지원할 뜻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가장 큰 부분 역시 과연 북한이 바이러스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WHO는 북한에 대한 보호 장비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난 17일이나 18일쯤 북한에 보호 장비가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WHO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자국 내 의심 환자가 없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예, 북한이 자국 내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의심 환자나 격리자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례로 한국 정부는 매일 약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현재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나 또 새 확진자 정보,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폐쇄적인 북한 사회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태의 중대성을 봤을 때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가 너무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역시 정보 공유가 감염 사태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코틀랜드 로빈 슨 교수는요, 북한이 국제보건기구와 보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도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와 또 의료 체계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권고를 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치료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전파 경로 또 감염 시 위험 정도가 불분명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그 어느 질병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첫 번째 기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 봐야 하는데요. 어떤 기사가 또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예, 네, 다음은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이 잇따라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의 이런 반응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앞서 테런스 오셔너 씨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지난 13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앞서 국무부가 한동안 북한의 도발 자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에 이런 반응이 다시 나온 건가요?
예,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요구한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직후 국무부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 국무부뿐 아니라요, 유럽연합도 북한에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에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네.
유럽연합은 18일 핵 검증 문제를 다루는 54차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자, 물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과 미사일 폐기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유럽연합이 올해 들어서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나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비르지니 바투 헨릭손 EU 외교안보정책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도발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북한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2020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물론 같은 달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핵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존 대북 제재를 엄정하게 계속 이행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또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제사회 목소리를 전한 보도 내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북한 해킹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악성 코드 유포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황을 파악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자, 이번 기사는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가 14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가 유포한 악성 코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 소행의 악성 코드 7종을 공개했는데 북한 해킹 조직이 불법 사이버 활동과 자금 탈취 또 제재 회피에 이 악성 코드를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 악성 코드 7종에 대한 분석도 공개가 됐다고 하던데요. 뭐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예, 공개된 악성 코드 7종 가운데 6종은 완전히 새롭게 밝혀진 신종이고요. 한중은 과거 북한 소행으로 판명됐던 악성 코드의 상위 버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홈라이트라는 악성 코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
지난해 4월과 9월, 11월에 이미 이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과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가 위험성을 경고했던 북한의 악성 코드입니다.
네.
자, 홈라이트는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염되면 해커가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고요. 삭제하거나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공격도 원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디트랙이라는 악성 코드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악성 코드가 지난해 11월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해킹 당시 보고됐던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버핀라인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는 사이버 활동을 감출 수 있는 악성 코드인데 북한이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겠죠. 미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해킹 사실을 공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도 이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북한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네.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해킹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악성 코드만 공개를 해왔는데요. 사이버사령부는 또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논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해킹 조직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자금을 탈취하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피싱과 원격 접속을 하는데 악성 코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확실히 전과 달라진 미국 정부의 어떤 단호한 대응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달라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특정 국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공개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를 기점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 또 공개적 방어를 한다는 방침 아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폴 라카소네 미 사이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이른바 지속적 개입 방침 때문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입과 혁신을 통한 사이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뒤로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면서 위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일반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뿐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도요. 미 정보기관들의 이번 북한 악성 코드 공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강력히 경고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전 세계가 노출돼 있다면서 조직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북한이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과 역량을 거듭 경고하면서 고위급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한국에서 올 4월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탈북민들이 신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의 한상미 기자입니다.
남북 통일당 창당 발김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2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2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치 신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주도해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주체가 된 정당 창당,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주체가 돼서 정치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들은 북한 민주화와 함께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권익 수호 등을 기치로 내걸고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이 탈북민들의 직접 총선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자,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그러니까 직접 지역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 선택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 중국 정부가 지난해 탈북민 2명을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또 회령 출신의 탈북 인권 운동가죠.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초대되기도 했던 나우의 지성호 대표도 한국의 정당에 영입돼서 4월 총선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탈북민들의 한국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도 도전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윤승길 씨가 최초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뜻을 접었고요.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미국 정부의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하기로 했던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도 이 소수정당의 비례대표로 나섰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지난해 유일하게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김일성 대학 출신 경제학자로 이 통일교육원장을 지냈던 조명철 박사가 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탈북민들의 정당 창당, 국회의원 도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당 창당을 탈북민들이 국가 정책 운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탈북민들이나 북한에 알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움직임 특히 이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신성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다만 이 출마한 특정 인사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반응과 지원 계획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점증하는 해킹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달라진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는 4월 치러지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탈북민들과 또 탈북민들을 주체로 한 정당 창당 소식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버랄리스가 부릅니다. Brave 들어보시죠.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중남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한 씨를 2017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연, 손때 묻은 책 들어보시죠.
조셉 한 씨는 지난 1999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의 손엔 책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과외해서 좀 돈 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 아예 못 나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다 저한테 서적, 외문 서적 많아요. 러시아문으로 된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된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된 것도 일본어로 된 것도 이런 책들 갖고.
중학교 때부터 원서 문제집으로 공부했다는 조세판 씨. 빛바랜 오래된 러시아 책이 그의 연구실 책장 한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네. 책이라고 하셨는데.
네. 중국에 있으면서 물리학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대세기만으로서 공부하던 책인데 근데 실제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생긴 문제들도 많이 추가해서 놓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988년에 발간된 작지만 제법 두꺼운 러시아 물리 문제집 곳곳에 조셉 씨가 공부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는 러시아에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수리탄을 그 반탄크 수리탄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그때 그 충격파가 어떻게 해서 그 중폭돼서
이 노트는
제가 그때 북에서 공부하던
대학교에 노트를.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셉 씨는 당시 북한에 외국 서적 밀수가 금지됐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책을 구해 공부했습니다.
지금 불법이거든요. 북한에서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죠. 이건 관리소 가요.
근데 그런 책은 어떻게 알고 구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그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친척 그냥 화교들이라든가 그다음 저청년 친척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국 둘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친하게 해서 뭐 주고서 이렇게 뭐 북한에서 비싼 것들 이렇게 주고서 그래서 북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든 책들이 북한에도 외문 도서가 있어요. 러시아 문 도서가 많거든요. 영문은 없고 근데 거기에 도장 같은 게 있어요. 도장 이게 딱 도장 국가검열 도장에 딱 찍혀야 되거든 모든 책에. 그 도장이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구입한 거라고 해서 잡혀가요. 불시 검색하거든요. 그 집 뚝뚝 들어와서 그 도서들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근데 제 아빠가 그때 담배를 이렇게 내물러 얹어서 살았거든요. 한번.
불시 도서 검문 때에도 그리고 탈북할 때에도 들고 나왔던 러시아 물리 문제집은 조셉 씨에게 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조셉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식량 배급도 끊기고 안 그래도 허약했던 조셉 씨는 전염병인 파라티푸스에 걸려 수개월간 학교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고등 중학교는 조셉 씨를 리과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네, 저는 로켓 쪽으로 갔대요. 제가 전공이 유체역학, 유체 및 플라즈마. 거기인데 거기에 로켓에 들어가는 이 연료, 연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조셉 씨는 북한에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당시 많지 않았지만 위험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변 핵물리대학에
그 영변 핵물리대학에 가면은
핵 연구에 들어가는 게죠. 핵
그걸 아니까.
네, 그 방사선에 비폭돼서 위험할 수 있다니까 일부 학생들이 많이 기피해요 거기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방사선이 노출되는 데서 거선 데서 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귀한 자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데 근데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학자들도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래급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일하는 비폭당해서 엄청 위험하죠. 위험하고서 뭐 오래 못 살고 그래서 막 병 나서 돌아가시 그러죠.
그렇지만은 박사님은
조셉 씨는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에 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나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미사일 팔아서 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을 식량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럼 전망이 좋은 학과였네요.
좋은 대학이죠 원래는. 가면 대부분 졸업하고 뭐 무력부 가고 군대 가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가고 다 그런 데로 가고 분수 쪽으로 가서 되게 좋은 데거든요. 근데 졸업하기 어렵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요.
그러나 과학자가 되기 위해 더 넓은 학문을 탐구하려던 조셉 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점점 꿈을 잃어갔다고 조셉 씨는 말합니다.
고고 등기문감 과학에는 국경이 있지만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 이거서 그러니까 사상이 변할까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사상이 변할까 조숙 생활을 엄청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 기상하고 그래서 또 김일성 노작 외우기 하고 못 살게 굴고 잠도 못 자게 자고 밤에는 또 막 12시 전에 못 자요. 아침엔 4시 막 이러고 매일 그래요. 쉬는 날에는 뭐 할 일이 없을까 뭐 해치를 그때 3개월 동안에 해치를 이 벽 해치를 3번인가
그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시간이 남아서 하면 뭐 다른 생각, 잡생각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막.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학교였는데 당시 어지러운 국민 정서를 죄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각종 노동과업 달성에 동원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업 생활을 강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학문을 좀 펼치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그게 심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졸리고 수업 시간에 졸리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 가서는. 그래서 하여간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거 대학에 오면 그때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좀 보람된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내려와서 시골에 와서 그래서 또 더 어려워져서 그때 식량 사서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식량을 집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식량을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식량을 가져가서
집에서 학교로 식량을 가져와야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자요.
유만한 방에?
네. 여기서 13명, 14명 막 그렇게 자고 그때 당시 열악했어요. 열악하고 거기서 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샤워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세수도 막 어떻게 물이 안 나오고 못하고 그때 접고 내려가니까 그때 강자장 선생님이 있거든. 거기도 물리 강자장 거기도 우리가 조국이 계속 이럴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좀 참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나갔거든요. 나가서.
그러나 조셉 씨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지만 열악한 현실을 버텨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팠으니까 저도 그 식량 구입 돌아다녔죠. 열차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막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단련대 보내야 한다고 무직장 북한에 노동 단련대라는데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게 단체장이나 아니면 안전부에서 배급도 안 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굶주림에 지쳤고 메마른 인정에도 지쳐갔습니다. 조셉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셉 씨는 중국에서 과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리학, 수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무를 베고 동물을 키우며 숨어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조셉 씨는 기독교 단체를 만나게 됐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북한의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었던 조셉 한 씨. 돌아보니 조셉 씨는 손에서 책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9살에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대학에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리고 22살에 탈북했을 때도 그랬고 26살에 한국에 입국해 핵물리를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연구원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셉 씨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공화당이 조직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후보의 선거 진영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재선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그리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벤자민 해리슨 후보보다 10만 표 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섰고 결국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집권은 했지만 실제로 공화당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대통령은 내각 하나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없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8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전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연방 국고에 남아도는 재정으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대부분의 잉여 자금은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 관세로 거둬들인 것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전임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해서 이 잉여 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역시 이 잉여 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저도 연방 국고에서 남아도는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클리블랜드 전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세를 인하해서 잉여 자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남아도는 돈을 더 많이 써버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돈이 많으면 정부 지출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에서 한 번에 10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 최초의 의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싸운 군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고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재정이 소비됐습니다.
의회는 중진 의원들의 출신주들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백만 달러의 재정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돈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와 교량, 정부 청사 건설에 쓰일 계획이었습니다. 의회는 해안 방위를 구축하고 해군의 전함을 구입하는 데도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1880년대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지도적인 산업 국가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고요. 기업인들 사이에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자와 상호 제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협정들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재임 중에 셔먼 반 트러스트 법과 셔먼 은 구매법, 그리고 맥킨리 관세법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879년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경쟁 기업의 주식 소유자들은 트러스트 스탁 회사에 주식의 관리권을 위임합니다. 위임을 받은 회사들은 모든 기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요.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집니다.
최초의 트러스트의 하나는 석유산업의 존 D. 록펠러에 의해 결성됐습니다. 70개가 넘는 석유회사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관리권을 록펠러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위임했고 위임받은 9명의 수탁자들이 미국 전국 석유 생산의 90%를 관리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트러스트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탕 트러스트, 소금 트러스트, 철강 트러스트, 심지어 위스키 트러스트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대한 법인들은 엄청난 부를 얻으며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점점 막강해지는 트러스트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은 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기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국민의 주인이 돼버릴 겁니다.
국민은 정부에서 트러스트를 감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들은 가격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면서 트러스트를 비난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조가 그 거대한 트러스트와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세상인들, 트러스트가 너무 막강하다고 겁을 냅니다. 이 트러스트 때문에 불안에 떠는 농민, 노동자, 상인들, 누굽니까? 모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트러스트들이 결국 모두 파괴시킬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5개 주정부들이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반트러스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됐지만 사실상 주법만으로는 트러스트들과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들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기업들로 여러 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법은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결국 양당은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의 반트러스트법 통과를 약속하게 됩니다. 의회에 많은 법안들이 제출된 가운데 공화당 출신 존 셔먼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890년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셔먼 반트러스트 법은 아주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트러스트나 다른 기구가 각 주들 사이의 영업이나 각 주들 사이의 교역에 간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개인이나 기구가 특정 산업 전체를 장악할 의도로 독점을 형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셔먼 반트러스트법은 트러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